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신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드러내시는 뜻에 우리의 마음이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형식과 규례로 드리는 예배의 준수를 다할 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전 생애를 드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의 제사를 이 시간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장나라로 부름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에 반응하기 위하여 아침 저녁으로 매일 상번제를 드리고 월삭과 안식일을 비롯한 각종 절기를 지키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자주 희생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매우 역겨워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범죄한 인생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사함의 유일한 수단인 제사제도를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매우 역겨워하여 했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제도를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많기 때문에 죄 때문에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병자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당신의 병이 너무 중해서 당신은 우리 병원에 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곤혹스러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다름 아니라 제사는 그럴듯하게 드리면서 삶은 따라주지 못하는 이 의식과 삶의 불일치의 문제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실제로 그것을 문제 삼은 것처럼 보이지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 하는 이 말씀을 증거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실패했던 원인은 예배와 제사에 걸맞는 삶이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우리가 행위를 고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실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위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들의 말이나 행동 가운데 정의롭고 선한 행동과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그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미펠라기안, 반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의 주장대로 욕구는 선한데 의지가 박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욕구 자체가 선하지 않기 때문에 행동 또한 올바로 나오지 않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실패하도록 만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신앙의 실패입니다. 문제는 불신앙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다룰 때 행동을 고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로 더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심령의 내적 상태를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동반되지 아니하는 한 엔진이 꺼진 차를 마치 미는 것과 같은 그래서 굴러가긴 굴러가는데 전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아주 곤비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림처럼 보여주는 사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곡식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레위기로 가보시면 곡식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가인 계열과 셋 계열 두 계열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경건한 계열과 경건치 못한 계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계열. 믿지 않는 자가 형식만 갖추어서 드렸다 그 말이죠. 실제로 하나님께 대한 전폭적 신뢰와 믿음 없이 그저 일반적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했습니다. 이와 달리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한 바대로 믿음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1장, 이사 1장에서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단순히 제사에 걸맞는 삶의 내용이 뒤따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몇 가지 선행을 행했느냐, 행하지 못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정결하고 의로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모든 말과 행실이 그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그런 말과 행실이 아니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외적인 형식이 아무리 장중하고 오케스트라가 동원되고 수백 명의 찬양대가 동원이 되는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제사를,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단순히 몇 가지 선행을 했느냐 행하지 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악함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요구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17절 말씀이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여러 행동에 대해서 변화되기를 요구하는 이런 말씀들은 내면에서의 변화를 전제로 요구하는 것이지 내면에서의 변화가 없는데 그냥 우리 저기 한신 쪽 자유주의 신학자들 보니까 좀 나가서 띠도 띠고 대정부 투쟁도 하고 하는데 좀 그래야 좀 드러나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교회 이미지를 사회에 좋게 만들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문제를 잘못 푸는 것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구나 라고 탄식하고 있는 21절 말씀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로 부르시겠다 말씀했고, 의와 공도로 행하는 나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더 정확하게 드러났던 때는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바로 언약 사건이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구체화된 내용은 통일왕국 이후 다윗과 솔로몬 통치 때였습니다. 이런 구석의 목적을 따라서 한때 예루살렘에는 의와 공도,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미시파트와 제다카, 아마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의와 공평, 의와 공도가 한때는 예루살렘에, 즉 하나님의 교회에 충만했었습니다. 공의와 정의는 보편적으로는 재판과 관계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미시파트라는 말은 재판에서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을 의미하고, 제다카라는 말은 재판 석상에서 무죄 선고를 가리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재판의 근거는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래야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정의로운 사회, 그리고 율법이 시행되는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옳고 바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참 의롭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보통 옳은 일에 분개하는 거죠. 그런 것을 가르쳐 되게 그 사람 참 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의사자라는 말에서 그 뉘앙스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 머리에 띠만 띠고 그 다음에 무슨 스트라이크나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든지 때로는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때 의의 개념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좋은 예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의 행실에 대해서 묘사하는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자기의 약혼녀였던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외간 남자와 관계를 맺은 거죠. 이 소식을 딱 듣고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본래는 어때요? 의죠? 그래서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그 사실을 드러내면 그 사람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이 될 것이니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요셉의 의를 설명할 때 단순히 옳고 그런 것만을 말하지 않고 이처럼 범죄한 인생들을 적극적으로 헤아리는 이 마음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사유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죄를 감싸주거나 혹도 자칫 잘못하면 너무 옳고 그런 것을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양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균형을 이루어서 우리의 성품도 마찬가지고 또 자녀들을 통치하는 방식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의 치리 방식도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죠. 최초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정의와 공의가 거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솔로몬의 재판, 지혜로운 재판. 그 다음에 어리고 힘든 사람들이 왔을 때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피를 채워주던 다윗의 통치. 이런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한때는 이 예루살렘에 공의와 정의가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우리는 그냥 예루살렘 그랬는데 예루샬라임이에요. 히브리어로 예루엘이라는 말하고 살렘이라는 말인데 터전, 살렘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터전이라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안식이 회복되는 곳이요. 이 안식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고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역사를 읽어보면 이런 공평과 정의가 시행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요사밧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사밧이 어느 날 재판관을 불러가지고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낯을 봐주는 사람이 아니죠. 주를 두려워함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신실했던 이스라엘, 이처럼 의로웠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그 모습에서 갑작스럽게 떠나버리고 이제는 살인자들이 거주하는 도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연쇄 살인범들이 가득한 도시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겠지요. 우리가 이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미 살펴본 바대로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보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일을 다반사로 한 사람들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에 살인자들이 거주했다라는 말은 이보다 덜 심각한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도 역시 거주했다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전에는 의롭고 신실했던 성읍이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은 다음에 마음은 정함이 없이 이제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 맡기는 창기가 되고 말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창기가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의 신실한 남편이신 여호와를 저버리고 이방신을 가까이 했다는 말입니다. 선지서에서 시온 혹은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언급할 때 단순히 지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교회 중심을 표현할 때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 뭐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 곧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중심부, 평화의 터전, 정의와 공의가 가장 분명하게 시행되어야 될 하나님의 교회가 그처럼 타락했으니 다른 주변 도시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최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셨던 그 모습과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변질된 이스라엘 모습,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처음 교회를 세웠을 때 모습하고 시간이 십수년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 모습하고 너무 달랐다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우리에게 살갑게, 더 분명하게, 생생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은이 찌꺼기가 되고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금과 은이라고 말하지, 보통 은금이라고 말하지 않죠? 금은빵이라고 말하지, 은금빵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뭐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금이 더 훨씬 더 고귀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은과 금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은 한 120회 정도 나타나는 반면 금을 먼저 언급하는 경우는 40회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은 금이 소중하지만 구약 이스라엘 시대는 은이 훨씬 더 소중해서 창세기 13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하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을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해서 은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고대 사회에서는 은이 매우 귀중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은으로 비유했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아주 고귀했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금속 찌꺼기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더럽혀졌는지 포도주에다가 물을 너무 많이 타가지고 이게 물인지 포도주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포도주에다가 물을 너무 많이 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요? 포도주 향취와 맛을 상실하고 맙니다. 그런 것처럼 모습은 그럴듯해요. 교회당도 지어놓고 각종 부서도 있고 온갖 문화활동이 교회 안에서 척척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영적 향취는 다 사라지고 세상의 부패에 완전히 희석되어 어떤 향기도 찾아볼 수 없는 상 가운데 이르게 된 것이죠. 오늘날 조국교회 모습하고 상당히 흡사하지요. 이스라엘에 대한 혹독한 평가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고관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지요. 여러분들 지도자는 삶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뭘 보고 삽니까? 지도자의 삶을 보고 살아가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하고 말씀했습니다. 교훈만 있고 교훈대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없는 가르침은 실패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거울로 드러내야 될 이 높은 관리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적 이익을 최대한 많이 얻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일은 교계 안에 목회자들도 말할 것도 없고 장로님들까지 종교적인 사업들을 해서 돈을 버는 분들이 계세요. 쓸데없이 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단체 명록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크게 만들어서 각 교회 10만원씩 후원하라 그러면서 그냥 붙여버려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되게? 좋은 일 하는구나 라고 해서 돈을 붙이죠. 근데 실제로 그것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입니다. 교회당 큰 공사가 벌어지면 몇천만원 인테리어 공사가 실행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런 저런 일에 물질적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높은 직분을 이용해서 물질적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얼마나 물질을 좋아했는지 이사야 선지자가 모두 다 뇌물을 사랑했다. 이 말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고관들 전체가 모두 다 그랬잖아. 다 뇌물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물질을 추구하는 이 일이 습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뭘 하면 사례받기를 좋아해요. 엘리사의 좋은 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하고 문둥병에서 나음을 받았던 나아만 장군이 어떤 형태로든지 엘리사에게 사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지요? 사례를 조금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무조건적인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로부터만 후원을 받고 왜 다른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값없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계하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 주인이 보내라 그랬다 그러면서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고 했다고 거짓말했지요. 그랬다가 어떻게 되었지요? 그가 결국은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게하시의 상태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재판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뇌물을 얼마나 좋아했는지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저희 아버님이 속해 있는 교단인데요. 거기서 무슨 문제가 이렇게 딱 생겼는데 이게 노예 그 다음에 총에 올라가요. 그래서 막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 재판을 이길 수 있습니까? 참 안타깝게도 수표 몇 장을 가져오면 이길 수 있다. 이런 대답을 하는, 여러분들 이 일이 지금 조국교의 현실이에요. 정말 참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이것이 지금 교회 현실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고관들은 뇌물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예물도 좋아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예물로 번역된 단어는 보수, 보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요즘 제가 매주 청년들을 한 명, 많게는 두 명 정도 만나서 그 청년과 함께 식사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그 내용을 사진과 함께 청년부 밴드에다가, 밴드 아시죠?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실 건데 스마트폰 안에서 서로 이렇게 소통한 SNS 아시죠? 거기에다 이제 올립니다. 제가 한두 달 전에 어떤 부부에게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내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한 3시간 정도 보내고 11시 정도 아마 온 것 같은데요. 더 넘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올렸는데 거기에다가 자매님이 댓글을 달았어요. 이전 교회 다니는 언니를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 회에서 함께 식사하고 이렇게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갔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언니가 아주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은 신방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죠. 왜 부담스러워하느냐 보니까 식사 대접과 함께 사례비까지 챙겨드려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신방을 받는 것을 꺼려한다는 거죠. 참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결혼식 하면 주례하면 주례했다고 돈 받고, 그죠? 무슨 돌예배 드리면 돌예배 들어줬다고 돈 주고 돈 받고, 이게 그냥 관행이에요. 이게.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 고관들이 이처럼 뇌물과 돈을 좋아하니까 고아와 과부의 입장을 헤아려준다는 것은, 그것은 까마득한 일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야 될 곳은 다름 아닌 법정이었음에도 오히려 고아들과 과부들을 착취해서 이를 추구했던 것이죠. 성경은 가난한 자와 함께, 그들과 함께 일하라고 말씀하는데 이 사실을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면 한 22번에 걸쳐서 고아와 가난한 자들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말씀이 쭉 나타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러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2장 6절 이하에도 보시면 이런 말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라고 말씀해서 당시 8세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를 잘 증거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신명기도 그렇고 레위기도 그렇고 선서를 쭉 읽어보시면 선지자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고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것을 율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소개하는 그 의도와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떤 목적으로 세우셨다고요? 의와 정의를 행하는, 율법이 시행되는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부르셨는데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죄들을 낱낱이 지적하느냐? 이사야를 읽는 사람들은 당시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약자들을 돌아보지 못한 것이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것이 보편적인 성경 읽기 방식이에요. 물론 그런 진단 그리고 그런 진단에 따른 해결책이 전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조국교회를 잘 보시면 조국교회는 신자나 교회 공동체 전체로도 볼 때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일보다 세상 사람들을 전도 대상자로 삼아서 마치 난파선에서 이 생존자를 구원해내듯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훨씬 더 열심을 내요. 사회가 부조리한데 우리가 이 사회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이 일에 에너지와 재정을 많이 쏟습니까? 아니면 어그러진 어떤 일을 제대로 바로잡는 일에 에너지와 재정을 많이 쏟습니까? 대답은 자명합니다. 안타까운 현상은요, 교회 안에서 열심과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사회의식 수준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좀 안타깝죠?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고 봉사를 많이 하면 의식 수준도 높아서 좀 제대로 사회를 이루어가는 일에도 마음을 써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사회에 딱 나가면 거짓말하고 남 등쳐먹고 그런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기업에 취직이 되면 제가 볼 때 한 80%는 상처받고 나와요. 그게 현실입니다. 잘못된 기존 질서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암묵적 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본래 교회가 공평과 의를 행하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사회에 어떻게 되든 우리는 전도 많이 해가지고 교회만 부흥시키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문제 해결책이 뭘까요? 우리는 곧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의 부조리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들여야 된다. 마치 정의사제 구현단처럼 그런 식의 활동을 교회가 해야 대사회적 교회 이미지가 새롭게 수정될 수 있다고 주장들을 합니다. 제가 어떤 신학자의 글들을 보면서 도덕법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법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논문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낱낱이 지적할까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라는 단순한 교훈을 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지적할까요?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전적 무능과 부패 수준을 보여주어 우리로 절망하여 메시아 시대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부를 할 때나 사후 성경부를 할 때마다 제가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율법을 받고 율법에 불순종하여 약속의 땅에서 살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서 뽑혀서 이방 나라로 사로잡혀가게 된 것은 우리한테 뭘 교훈하는 것이지요? 인간의 부패와 타락의 깊이가 어떠한지를, 인생이 얼마나 죄에 얽매여 있는지를, 죄가 얼마나 끈질긴지를 보여주고 그리하여 인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역사가 육적 이스라엘의 실패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핵심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기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18절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큰 죄인이고 아무리 죄가 많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사죄 은혜를 구하면 그 죄가 종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처럼 눈처럼 희게 되리라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가장 절망적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사죄 은혜를 구하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지요. 개신교는 전통적으로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은혜로 말씀으로 들어요. 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뭐 우리가 범죄했다고 한들 뭐 하나님께 무슨 해가 돌아갑니까? 요즘에 새벽기도 때 욥기를 읽어보는데 엘리후가 욥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위로운 행위를 한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는가? 우리가 뭐 좀 의를 행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야 정말 대단하다 뭐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뭐 범죄를 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마음을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 말대로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둬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나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아무런 어려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을 초청해서 나와 변론하자고 말씀하시니 이 얼마나 황송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2절 이하에서 나타나 있는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운 망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식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침을 뱉고 하나님을 못 오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선을 악으로, 은혜를 악으로 갚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부르셨지요.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심지어 살인죄를 범했던 가인에게까지 죄를 지을 그 의지를 갖고 있는 가인에게까지 찾아오셔서 네가 그렇게 마음을 완고하게 가지면 맹수가 납작 엎드렸다가 한꺼번에 삼켜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너는 이 죄에 당하고 만다라고 경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들에게 다가오셔서 한번 자초지종을 이야기해보자 라고 말씀하시니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지속적인 불순종과 불신앙의 역사요 동시에 반역과 폐역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순종과 불신앙 그리고 반역과 폐역으로 일관하는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하였지요? 선지자를 보내고 보내고 보냈습니다. 나중에는 아들까지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회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보내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무한한 겸손의 자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게 뭐라고 왜 하나님께서 계속 선자를 보내겠습니까? 마땅히 범죄했기 때문에 그냥 딱 끊어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한번 토론해보자. 네가 주장할 수 있는 주장 한번 해보자.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생을 설득하신 것이죠. 얼음을 깨는 방법은 망치로 깰 수도 있지만 뜨거운 물로 녹일 수도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망치로 깰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망치로만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시고 뜨거운 물에 비유될 수 있는 복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19절 말씀대로 즐겨 순종해야 됩니다. 18절 말씀을 정말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표현하는 말씀으로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무수히 암송하고 무수히 인용하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말씀에 감격하셨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떤 삶으로 변해야 되지요? 즐겨 순종하는 삶으로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 이하에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보니까 칼에 삼켜진다 그랬죠. 칼에 삼켜진다는 이 말, 제가 지난번에 선지서를 처음 시작할 때 선지서는 신명기의 문맥 안에서 이해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배경 하에서 선지서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선지자는 언약의 중보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칼로 해를 당하는 것을 신명기 27장, 28장, 레위기 26장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칼로 해결을 당하는 것은 율법을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 내리는 언약의 저주라고 말해요. 레위기 26장 25절에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33절, 레위기 26장 33절에도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6절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여기 보니까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라 그랬죠. 이 표현도 사실은 언약의 저주를 인용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35절에 불순종할 때 당할 저주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가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서, 이런 표현들도 다 신명기 28장 그리고 레위기 26장을 따와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애타는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영적 맹목의 상태로 살았습니다. 목이 곧고 귀가 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이 사실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주의 성신을 거역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전체적인 흐름 관계에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이해하면 긍정적으로도 물론 해석할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면 이런 절망적인 죄악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죄 용서 받을 수 있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사야 1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쭉 살펴보면 사실은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드렸던 모든 제사가 다 거절되고 말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한번 따져보자. 여기 우리말로 변론하자라는 이 말은 결정하다, 판단하다, 입증하다, 꾸짖다, 징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왜 이렇게 무수한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사가 되지 않았는지 한번 따져볼래? 한번 따져보자 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오 라는 이 말은 어떻게 바꾸어 번역할 수 있는가 하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이 붉다면 눈과 같이 희어지겠느냐? 너희 죄가 진홍 같다면 양털처럼 되겠느냐? 라는 회의적이고 비관적인 전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18절 말씀을 죄사면을 약속하는 말씀으로 이해한다면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19절, 20절 말씀, 순종하면 살고 거역하면 망하게 된다 그랬지요. 그런데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24절 이하의 내용이 뭐지요? 그들이 결국은 불순종해서 그들을 완벽하게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24절 이하의 전체적인 문맥입니다. 1장 4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1장 4절의 내용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는 차례죠. 그래서 24절 이하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대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돌이킬 가능성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특별히 19절은 순종할 때 받을 복, 20절은 불순종할 때, 순종할 때 받을 복, 20절은 불순종할 때 받게 될 저주. 이 내용이 언급이 되고 난 다음에 21절 이하에서 죄악상이 언급이 되고 심판이 선고되죠. 요 순서는 제가 신명기 말씀 31장, 32장을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신명기의 순서와 비슷해요. 신명기 27장, 28장에 순종과 불순종 여하에 따라서 너희가 복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뭐라고 단언해버리죠? 너희는 불순종해서 결국은 심판받아 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특별히 1장 2절 말씀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는 이 말씀은 제가 이미 말씀했죠. 신명기 32장 말씀을 인용하는 그런 말씀으로 볼 때 우리는 이 이사야 1장 말씀을 신명기 32장의 흐름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해놓고 기회도 주지 않고 이미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흐름으로 지금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부정적인 분이시기 때문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런 질문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로 하여금 좌절과 낙심에 빠뜨리도록 하기 위함이느냐?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어떤 필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가 하면 참된 제사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사가 뭐지요?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자기 의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바로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로 불렀지만 왜 의와 공도를 행하지 못했습니까? 왜 그들이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전적 부패와 무능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 이사야 시대에 드러내었던 죄성은 이스라엘 민들이 시작할 때부터만 가지고 있었던 죄가 아니라 노아 때부터 타락한 아담 때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던 문제요. 이스라엘만 아니라 온 인류가 안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지요? 이스라엘의 죄를 까발리고 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선고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회개와 회복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 온전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4절 이하를 보시면 철저한 심판을 말하고 그 다음 2장으로 딱 넘어가시면 갑자기 메시아 시대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전체적인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면 1장에서 갑자기 2장으로 넘어갈 때 갑자기 메시아 시대에 대한 전망이 급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처럼 흰 눈처럼 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회개를 독려하는 본문이라기보다 오히려 인간의 전적 부패와 무능을 알려주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획기적인 은혜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아무 소망이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로 이런 죄들을 낱낱이 언급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의 의미를 저희가 곰곰이 생각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잘 살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드러내었다고 한들 이 말씀에 온전한 뜻이 다 드러나지 않았겠지만 주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통해서 앞으로 이 말씀을 더 많이 연구하고 묵상하여 이 말씀의 깊은 뜻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와닿아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만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신뢰해야 될 것인지를 보다 더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문제는 한두 가지 악행을 행하거나 몇 가지 선행을 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오 근본적 전적 부패와 무능의 문제라는 이 분명한 엄연한 현실을 항상 기억하고 중생과 회심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지 아니하는 그 어느 누구에도 진정한 소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며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혼신의 힘을 다하는 그리하여 회심과 성화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풍성한 열매로 드러나는 놀라운 복을 조국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